시편 29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29편 말씀을 흔히 예배를 위한 시편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송영 시편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마 예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노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배를 위한 찬송시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하는 시편이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듣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모두 7번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처럼 들리는 여호와의 소리가 아니라 우레 소리나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연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소리이다 그렇게 받으면서 자연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레 소리 뇌성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그런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가 시작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3절에서 9절까지가 여호와의 소리 또는 여호와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 10절과 11절에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선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고 시작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이 시편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담아야 될 사람들이 권능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일반적인 이해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권능 있는 자들,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대체로 힘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잘나서 자기 노력과 수고 끝에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권력이 마치 사유화된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남용하기도 쉽고 횡포를 부리기도 쉬운 것이죠. 그래서 늘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힘이 있을 때 그 힘 사용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하는데 언제든지 봐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혼란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고통과 상처도 주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또 모든 힘의 사용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야 되므로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자기 삶의 목적이 바르게 형성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2절 말씀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도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라는 말씀도 제사장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장의 예복을 따로 갖추어 입었던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예배드리는 사람의 옷만 그렇게 갖추어 입었다고 그게 진정한 예배이냐,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예배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옷을 설명하기를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옷이지요. 모든 몸을 감추고 있는 것이 옷이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이라는 것이 마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행위에 상징이다 그렇게 보아서 이 거룩한 옷이란 성도의 구별되고 정결한 경건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옷만 갖춰 입었다고 해서 거룩한 예배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의 이중적 의미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서와 절차를 갖추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예배에도 은혜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생활로 이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나 행위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생활의 예배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말씀도 이런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도 경건히 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하나님께 향기로울 수 있도록 해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또 9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씀을 일곱 차례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 임재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의 증거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무인도에 이 섬에 갈매기가 산다 또 살지 않는다는 논쟁이 있을 때 산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갈매기 깃털 하나만 발견하고 갈매기 똥 하나만 찾아도 여기 갈매기 산다는 게 증명이 되지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흔적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임재의 흔적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도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죠. 만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되시면 그게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임재에 계시는데 이 시인은 우레 소리를 들으면서 힘차게 번쩍거리는 번개를 보고 하늘을 울리는 천둥 소리를 듣고 우레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대표적인 것인데 처음부터도 창조되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내용이고 위엄차다는 것은 내면적인 감동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내용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또 이 정신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하심도 위엄차다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 보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힘과 함께 내면적인 위엄이 하나님 임재의 모습인데 그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다 잠잠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멈춰야 하고 그 여호와의 소리 속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했습니다. 이 백향목은 참 자랑스러운 나무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나무들 가운데서도 가장 잘난 나무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좋은 목재로 사용되었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목재가 바로 이 백향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는 내용이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위대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고 때로 교만하고 방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수도 있는 존재들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백향목이 꺾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꺾으시듯이 나도 꺾으실 때겠구나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앞에 잠잠하고 그 앞에 겸손하고 그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교만하고 방자하면 백향목도 꺾어버리시듯이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미치는 장소를 이 시편 말씀에서는 5절 말씀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렇게 말씀하셔서 레바논이라는 지명을 거명하는가 하면 8절 말씀에서는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했습니다.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땅이죠. 훨씬 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신 가데스는 남쪽에 있는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미치는 곳이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에 이른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숨으면 하나님 얼굴을 피해 숨을까 말하지만 하나님 얼굴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쪽 레바논으로 가든지 남쪽 가데스로 가든지 북쪽 끝에 가든지 남쪽 끝에 가든지 어디에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기에 하나님 피하여 숨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태양의 온기에 피해 숨을 수 있는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마음의 팔을 벌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 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은혜를 수용해 드리는 그런 풍성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나 어떤 상황 속에선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고 때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때로는 비천한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디에나 있는 것이기에 늘 마음 열고 가슴 넓게 열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심들이 믿음의 역사가 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절에 보시면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힘있게 하시고 평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앞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홍수 때라는 노아 홍수 때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때도 모든 만물들이 다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임재에 계시니 새 역사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홍수와 같은 시험이 몰려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어디에나 임재에 계시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늘 불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조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백향목이 꺾여지는 것과 같은 우리 삶이 꺾여지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결국은 내게 힘을 주시고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총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권능이 있는 자들일지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는 말씀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의 결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겸비함을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비함의 유지를 통해서 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